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겁내지 마세요, 분노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 묵상하는데 목사님 이거 다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다 아는 이야기 가지고 설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잘해야 됩니다. 더욱이 이게 성령 강림절인데 진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이 설교 잘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안에 무슨 새로운 이야기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는요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곳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2000년 교회의 역사 동안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한다 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틀림없는 이단입니다. 한 번도 옛날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 이런 거 없습니다. 교회의 진리는 항상 오래된 진리입니다. 오래된 진리, 옛날 어른들이 듣고 배우고 신앙 고백했던 그거를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다시 듣고 배우고 신앙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거 이런 거 없어요. 이전에 들어본 진리, 이전에 알았던 건데 그것이 새로운 감동으로 좀 다가오고 그것이 정말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살아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배우고 요나단의 신앙 고백을 배우고 사무엘의 신앙 고백을 배우고 한나의 신앙 고백을 배우고 보아스의 신앙 고백을 배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이야기, 사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과거에 우리 믿음을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배워서 그 말씀 부여줬고 살아가는, 그래서 옛사람의 믿음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믿음으로 이끌어내려고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우리가 잘 듣고 배우는 게 필요해요. 이를테면 오늘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실 지난주일 설교하면서도 이 부분 강조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언제나 한 사람이 수고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난주일에 믹마스 그 블레셋이 사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군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적이 강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도망을 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요나단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군대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믹마스 언덕을 손발로 기어서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승리의 물꼬를 튼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블레셋에 편들고 있었던, 블레셋을 편들던 그 배신자들도 숨어서 전쟁 근거하고 있던 그런 비겁한 사람들도 다 나와가지고 승리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요 다윗이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싸우는데 다른 사람들은 40일 동안 골리앗에서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모욕해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이 싸워가지고 다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한 사람이 싸워서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부족하고,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분이신 줄 알고 정말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드려야지 향유옥합이라도 부어드릴 만한 열정이 있는 그런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 똑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속이 없는 분이 누구냐면 내만 해야 되냐, 내만 왜 나만 해야 되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사실 제일 속이 없는 분들이에요. 교회는요 응당 그런 거예요. 응당.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이 열심히 하시면 제가 덕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제가 다 할 테니까 따라만 오세요 이렇게. 예. 원래 교회는 그런 겁니다. 원래 교회는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다 회비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회비내서 하잖아요. 우리 다 만 원씩 내자.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낼 테니까 너는 오기만 해, 내가 밥할 테니까 너는 얻어먹기만 해,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앞장서서 수고하고 내가 짐을 져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 앞장서서 돌파구를 열면 믿음 없는 사람, 두려워하던 사람들은 그 사람 덕 보고 사는 거죠. 구원 얻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덕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얻고 예수님 덕분에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 덕분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이 수고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거다는 거를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쪼록 앞장서서 헌신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 묵상하는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요, 골리앗이 얼마나 엄청난,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거대한 사람인지 몰라요. 어제 묵상했던 사무엘상 17장 4절 보시면, 17장 4절에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키가 얼마나 됐다고요? 키가 얼마예요? 여섯 규빗 한 뼘이에요. 여섯 규빗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의 규빗은요, 팔꿈치 끝에서 손끝까지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워낙 키가 크고 몸이 크니까 저는 좀 규빗이 크겠죠. 그런데 쬐끄만한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웃으세요 지금? 이럴 때 이게 팔 길이 저하고 대해 보실래요? 제가 이게 그런데 여튼 이렇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규빗은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적게는 45cm에서 크게는 50cm까지 잡아요. 아, 그래서 주로 궁궐에서 쓰는 규빗은 커요. 이게 왜 왕들은 좀 폼을 잡아야 되니까 길고 무겁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6규빗 반이다가 그리고 여섯 규빗에다가 한 뼘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섯 규빗하고도 한 뼘이 넘는 거예요. 만약에 여섯 규빗을 이거를 50cm로 잡으면 3m에다가 한 뼘이 더 되는 거예요. 이거를 45cm로 잡아도 최소한 270은 넘는 거죠. 거인이에요, 거의. 고대 사회에는 이런 거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슨 유골 발굴해도 이런 거인 유골들 나오고 이러거든요. 거기다가 노스로 갑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5천 세겔은 우리 무게로 한 사람 한 60kg쯤 돼요. 그러니까 이 거인이요, 얼마나 삐까뻔쩍한 갑옷을 입고 창날이요, 거의 7kg쯤 되는 쇠로 된 창날을 들고 있는 무기. 이 들고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을 처음 소개할 때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는 더 컸다 이렇게 소개한 거 지난번에 본 적이 있으시죠? 사울도 키가 상당히 컸는데 사실 그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든 누구든 40일을 양쪽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거든요.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요,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도두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리고 그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시간만 보내고 있는 그런 무기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다윗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저런 모습을 참고 그냥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있느냐. 다윗이 분노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는 거는요,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골리앗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 골리앗이 아침적으로 나와가지고 그 거인이 막 모형하니까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세상에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돌파구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에 불안하고 두려운 일은 자주 일어나요. 그런데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얘기도 들으시지, 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는데, 두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를 자꾸 생각하면요, 골리앗이요 점점 커져요. 이게 지금 골리앗이 한 3미터 되는데요, 이게 골리앗을 묵상하면요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요 골리앗이 온 세상을 다 뒤덮어버린다고요. 원래 걱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심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거를 자꾸 생각하면요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요 나중에 그것이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꼼짝도 할 생각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불안과 두려움은 이게 자라납니다. 이게 증폭이 돼요. 점점 무거워지고요 점점 우리 숨을 막히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사실 별거 아닌데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이런 생각이 나중에 지나면, 그런데 그때는 그것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골리앗을 묵상하고 골리앗을 생각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생에 불안하고 두려운 문제 많은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받드는 걸까,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 상황, 그래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만 하나님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모욕을 받다니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두 가지 모욕을 당해요. 먼저 하나는 다윗이 자기가 모욕을 당해요. 좀 이렇게 어제 묵상했던 말씀 보면 큰형 엘리압, 다윗의 형제가 많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큰 형이 엘리압이었어요. 다윗이 막 어떻게 이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이러고 툴툴거리고 다니니까, 그거를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압이요 다윗을 책망해요. 오늘 보면 28절, 어제 읽었던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이 좀 철없는 동생이 막 함부로 말하고 다녀서 걱정이 돼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그런 걱정치고는 네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이거 사실 좀 과한 표현이죠.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조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 양이나 치지 뭘 지금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느냐, 혼을 내는 거죠. 사실 비난하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압은요 앞서 사무엘이 베들레헴 찾아와가지고 자기부터 하나하나 형제들 다 이렇게 살펴보고 마지막에 양치고 있던 굳이 그 다윗을 불러와가지고 기름 부은 거를 아마 이 엘리압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좀 엘리압은 다윗에 대한 좀 시기심, 좀 질투하는 마음 이런 거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뭔 잘난 척 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런데요 사실 형이 자기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보면 29절 보시면, 어제 읽었던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우리 개역개정은 조금 밋밋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현대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현대어 성경은요 사무엘상 17장 29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윗이 대들었다, 형한테 대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이렇게 대들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이 형과 계속 다투진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형의 노골적인 비난에 굴복하지 않아요. 형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비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무시를 당하거나 개인이 조롱을 당하는 것은 사실 별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할 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베드로전서 2장 22절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욕을 당할 때 맞대요, 욕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우리를 무시했다고 해서 네가 뭐가 잘났느냐 이러고 맞대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많이 당하셨죠. 그렇지만 위협하지 않으시고 두고 보자 내가 갚아줄 거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도 무시당한 적 많고 예수님도 모욕을 당한 적 많고 예수님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한 적 많으신데 예수님은 그거를 꽁 해가지고 속에 품고 있다가 막 되갚아주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때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에 너무 매이지 말고,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 하면 그거를 묵상하고 지는 뭐가 잘났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분노와 적개심을 길러, 이런 거 여러분 그거 영혼의 쓴 뿌리가 됩니다.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한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네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인간이 나를 무시했다고 한들 뭐가 뭐 대수겠어요? 뭐가 대수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나 무시해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네, 네. 괜찮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뭐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미성숙할수록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미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이 중요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그게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뒷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등에 입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그 사람이 나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박용태 목사는 목사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목사도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그런 말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저한테 신고하세요. 그런 인간 있으면. 그런데 누가 나를 평가한다고 해서 내가 그 수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 너는 80점이야, 너는 60점이야, 50점이야, 그 사람이 나를 평가, 내 가치가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박용태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만한 가치는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편들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니,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이 내게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에 매일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저 할 일 없는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게 사실 더 문제인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내 자존심 때문에 자꾸 화를 낼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요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교회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예수 믿는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절대로 가만히 있지 마세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교회 그 이상한 집단이라 그러고 너는 요즘도 아직도 교회 가냐 이렇게 말할 때 절대로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혈기를 부리면서 너희 예배당 와봤니? 뭐 이러면서 싸우지는 마세요. 혈기를 부리지는 마세요. 다만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처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
교회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요즘도 너 아직도 교회 댕기니?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거든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기독교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잘해줘야 돼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초콜릿도 주고 커피도 사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혈기를 부리면서 싸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잘해줘야죠. 축복해야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교회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모욕하는 사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사람 만나거든.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좀 더 꿋꿋하게, 좀 경건하게 일상을 좀 그렇게 잘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 읽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매돌로 쳐 죽인 걸 읽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본문 읽을 때 이것이 다윗의 일상이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일상이에요.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무매돌로 쳐서 죽인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이게 일상의 연장이었어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도 계속 양을 쳤거든요. 계속 양을 쳤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도 아버지 심부름 다녔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뭐 특별히 잘난 척하나 거들먹거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물맷돌 던지는 거 목동의 일상이었어요. 왕이 사울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니까요. 다윗에게 막 갑옷도 입히고 칼도 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39절 40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7장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들고 갔던 물맷돌은 목자의 재고 늘 목자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목자가 들고 다니는 그 양치는 막대기 그거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졌는데 이거는 평소 실력이에요. 평소 실력. 평소에 늘 목자가 물맷돌 던지는 연습하고 그래서 뭐 늑대가 달려오거나 여우가 달려오거나 이러면 물맷돌 던져서 내쫓고 이렇게 했거든요.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양을 칠 때 곰이 달려들고 사자가 달려들면 그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웠다고.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이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는 그 이런 연장이지 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싸움이 아니고 이게 일상의 연장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벤트 좋아해요. 이벤트. 특별한 기회가 있으면 막 내 믿음을 드러내. 아니고 일상 속에서 신앙 고백을 잘 하며 사는 사람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평소에 주님과 동행 안 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닥쳤다고 주님과 그때부터 동행 어려워요. 어려워요. 일상을 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시위를 하고 서명운동하고 피켓 들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사실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것은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에요.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로 거의 100여 년 동안 쌓여온 결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 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여전히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가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고 초기에 한 50년쯤은 존경을 받았어요. 이를테면 19세기 말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1920년대까지는 교회가 조금 존경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1930년대 들면서부터는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일제강점기였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초기에는 선교사님들과 교회가 조금 더 민족주의적인 운동을 하면서 뭔가 세상을 존경을 조금 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1920년대, 30년대가 지나면서부터는 신앙의 지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교회 안에 친일파가 많아진 거죠. 그리고 193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그때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고 교회만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가 많았는데 그 학교를 장악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고요.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가 다 친일파가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가. 우리는 늘 주기철, 손양원 이런 분들, 신사참배 반대한 분들 이야기만 듣는데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의 거의 95% 이상은 다 일제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해방 이후에 이승만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이승만 정권을 아주 종교적으로 힘껏 뒷받침했던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주류는 친일파의 후손이고 독재 정권의 후손인데 좀 신앙의 지조와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소수였어요. 한국 사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위치를 보면. 그래서 사실 뭐 이걸 뭐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뭔가 좀 정의로운 편에 서 있었던 적이 그다지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이 볼 때 교회는 믿을 수 없는 집단인 거죠. 세상이 교회를 개독교라고 할 때 이게 한두 가지 사건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쌓여온 이미지가 있어서 이거를 바꾸는 거는 몇 가지 이벤트를 벌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저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또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우리 안에 좋은 기독교인의 모습을 볼 권리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우리를 통해서 좋은 교회를 경험할 권리가 있다고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불신자들 사이에서 우리 믿음의 정제를 잘 지키면서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다윗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게 있는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에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골리앗을 골리앗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골리앗을 일관되게 블레셋 사람이라고 불러요. 골리앗이라고 부르는 것은 처음에 소개할 때 두 번만 골리앗이에요. 항상 블레셋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골리앗을 골리앗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골리앗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 전체 6번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 6번. 골리앗을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두 번. 골리앗의 칼 말할 때 골리앗 두 번. 나중에 보면 골리앗의 동생 이야기할 때 골리앗 두 번.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은 두 번밖에 안 나온다고요. 일관되게 블레셋 사람이에요. 골리앗은 골리앗이 아니고 블레셋의 대표인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대표예요. 이방 사람의 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블레셋,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방 세력과 모욕을 당하는 하나님의 군대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45절 한번 보시겠어요?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온갖 무장을 갖추고 온갖 무기를 들고 너는 나오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간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가가지고 물맷돌로 넘어 죽였는데요. 물맷돌이 아니고 믿음인 거예요. 물맷돌이 아니고 믿음인 거죠. 이게 그 무서운 무장을 갖추고 그 엄청난 무기를 들고 그 거인이 다가오는데 목자가 나가가지고 이 꼬맹이 소년 목자가 가서 물리친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 그런데 다윗이 믿음으로. 그래서 47절 보시면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이 지난번에 요나단이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실 물맷돌로 이긴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개인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방 세력과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인데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성도님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성도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인 거예요.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뭔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꽁 하고 있다가 대갚으면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아 예수 믿는 신앙은 저런 건가 보다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누가 교회를 조롱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어떤 막 좀 악한 마음 갖지 않고 정말 아까 본 것처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면 그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또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불신자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어떤 선택에 어떤 결단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실로 살아가느냐는 것이 사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어요. 며칠 전에 제가 신방을 하는데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다고 말하는 동네를 제가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그 동네 살다가 예배당 옆에 살겠다고 여기로 이사 온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교회 근처에 살겠다고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래서 제가 야, 그 친구는 괜히 교회 근처에 살겠다고 이사 와가지고 여기 집값 되게 올랐다던데 이거 다 포기했겠다. 그렇게 제가 말하면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오는데 고맙기도 하고 또 참 귀하다 싶기도 하고 만약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상 세상 사람들은 돈 벌겠다고 여기저기 땅 투기 집 투기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있거든요. 막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해요. 돈을 많이 벌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사실상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삶을 사느냐는 것이 내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고 불신자들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일상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 읽으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사건, 와 이거 엄청나다. 이거요 일상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떤 큰 위기 속에서도 일상에서 몸에 배인 대로 말하고 일상에서 몸에 배인 대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골리앗이 볼 때 막대기 들고 나오는 다윗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온갖 것을 다 갖추고 그 거대한 거인이 멋진 그 갑옷을 입고 엄청난 창을 들고 나오는데 쫄래쫄래 걸어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목자의 옷 입고 목동 군복도 아니에요. 그냥 양치는 목동이 그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니 이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세상이 볼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 그래 세상 물정 몰라서 어떻게 되겠니? 세상 물정 모르는 짓일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지만 결국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갑옷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그거를 부러워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런 갑옷 입고 저런 투구 쓰고 저런 무기 들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네. 저 이방 군대는 왕도 있고 정규군도 있어가지고 돌려! 하면 딸려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네. 세상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는 거죠. 칼과 창과 단창, 왜 나는 아무것도 없을까? 칼과 창과 단창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출세하면 세상을 이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구나. 물맷돌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일상의 연장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과 자기를 비교하고 그래서 세상 앞에 주눅들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앞에 주눅들 것이 무엇이며 학벌 앞에 주눅들 것이 무엇이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잘난 체 하는 그거에 주눅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주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는데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앞에 주눅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요 내내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예루살렘은요 이 싸움이 벌어질 때는 아직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된 거는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여부스를 정복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다윗 궁궐을 지었을 때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거고 이 이야기를 이 전쟁이 벌어질 때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여부스 사람이 살던 곳이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는 거는 다윗이 이 해골 골리앗의 머리를 내내 기념품으로 전리품으로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왕이 된 뒤에 예루살렘 한 곳에다 딱 놔두고 이게 자기 평생 자기 간증거리, 평생 자기 간증거리. 한 번 믿음의 승리가 평생 간증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 한 번 평생 자랑할 만한 간증거리가요 일상의 연장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방 세력과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의 대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대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대표 선수라고요. 세상 앞에 주눅들 필요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난리 막 큰소리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잘못한 거 뭐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교회가 잘못한 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시당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무시당한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조롱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일상을 경건함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선대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입증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